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어서 제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 주의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일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곳을 이제 본 동네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다 이렇게 이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버나움을 그렇게 말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마을이요. 마치 이렇게 본부처럼 이곳에 들르셨던 일하시고 또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들 또 예루살렘에서도 왔다. 큰 도시에서도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고 이제 또 무엇을 행하시는가 보려고 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가득 찬 그곳에 정말 가득 차 있었고 정말 대도시에서 온 그렇죠?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동네가 지금 정말 시끌벅적한 거죠. 큰 지금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수를 4명이었다 이렇게 정확한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침상에 내 모서리를 붙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구조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여러 이제 당시 가옥 형태를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겠다 이렇게 또 제안들을 합니다. 어쨌거나 수고이죠. 네, 그것을 이렇게 메고서 그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큰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다하여 이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더하여서 그 지붕에서 기와를 뜯어냈습니다. 뭐 이것도 가오 형태를 또 연구하신 분들이 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흙과 지푸로 만든 기와였을 것이다 또는 다른 방식의 또 기와였을 것이다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기와를 뜯어낸 후에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환자의 병세가 아주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상체 내려보내는,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상체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냥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든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무게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데리고 올라가서 또 그것을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뭐 쪽에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뜯어주고 저 뭐가 막 뜯어지네? 뭐가 내려오네? 쫙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일이 났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뭐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뭐 징계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간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일어나 걸어가라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칠 것을 기대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을 기대했는데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 정말 중한 그 증세가 너무나도 중한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이죠. 병을 고쳐주는 것은 드러나는 일이니 정말 특별한 정말 능력이 있어야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은 점점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가? 지금은 이제 그런 죄가 있는가?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질문도 나오는 시대거든요. 죄가 뭔가? 죄란 것은 악과는 조금 다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뭐냐? 문제 삼을 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그거 죄가 아니지. 그래서 죄를 범했어도 어떤 법을 범했어도 문제가 안 되면 그거 걸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죄 문제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우리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 또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것, 영혼의 방황이라는 것은 계속됩니다. 여러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결국 체포된 이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붙잡힌 후에 이제 편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죄는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죄는 실제인 것이죠.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 이것은 실제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만 가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정말 실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다.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기술들을 다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기술들을 다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결국 이 호모데우스 신 하나님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을 그러한 능력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상 통화를 뭐 세계 어디 있든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게 편제성이다, 편제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결국은 영생을 추구하죠.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정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걸 추구하는. 그래서 그걸 그러면서 이제 이건 영원성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신적 속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 작가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 윤리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죄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네, 지금 뭐 많이들 말씀하시고 많이 들으셨죠? 챗GPT라는 거요. 저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보았고 제가 설교도 작성하라고 명령을 해 보았습니다. 3대지 설교를 작성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묻고 답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은 그 어떤 윤리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사실 조금만 바꾸면 세계 여론을 그냥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뭐 하나만 걸어놓으면 살짝 드러나지 않게 살짝만 바꾸면 세계 여론이라든가 사람의 지향성이라든가 이것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 우리 눈에 다가오는 것들 어떤 단어 하나가 그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거 어떤 위험성 같은 거 이제 저도 느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죄의 위험성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죄 문제는 정말 우리 그 간과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이 큰 병에 걸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서 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죄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죄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 전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지요. 이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병만을 낫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병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 삶의 전체 문제, 인생 전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도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찾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 한 문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나온 것입니다. 병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와 다 연결된 자기 삶 전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병행 그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을 바로 직접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고 그가 안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빠진 죄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죄인, 그 인생의 문제를 다 안고 왔는데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해결됐다, 너 인생 문제 갖고 왔구나, 너 해결됐다, 너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해소시키는 심리적인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던, 너가 갖고 있던 그 죄책의 문제에서 너는 벗어났다. 죄책이 떠났다. 너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뭐 가정 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건강의 문제가 어떤 생겼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뭐 자기 개인의 어떤 특정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죄 문제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문제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 병 자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덩어리들은 또는 모든 그 문제 중에서는 우리 신체에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영육간에 병든 것이죠. 영육간에 병들어서 우리는 그 부패를 확인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아가 우리 몸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중간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 문제도 겪게 되고 우리 마음의 또 문제도 겪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용어보다는 신학도 죄라는 용어보다는 악이라는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갑니다. 죄는 죄책이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따라오게 되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걸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죄와 이제 연결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쁜 일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실제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우리 악한 본성의 문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죄 문제는 이리저리 얽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정말 이리저리 얽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들, 예, 죄에서 나온 그 어떤 언어들, 강력한 언어들, 센 언어들, 예, 나쁜 말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이리저리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또 병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이리저리 얽혀 있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문제도 결국은 죄 문제예요. 또는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을 때때로 큰 불행을 겪게 하고 또 비참을 겪게 합니다. 죄는 이리저리 꼬이고 얽혀서 그래서 결국은 각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잘 보려고 하지 않죠. 죄 문제를 잘 보지 않으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 문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우리 본성의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죄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너의 죄 문제, 너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이제 너 자유롭게 되었다. 주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그 부모를 신뢰하여 자기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빠, 엄마 부르면서 그 문제를 가져옵니다. 뭐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보게 되면 그 다른 문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막 생각해봐도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어떤 번민에 빠진 이제 이 신이 등장하죠.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 막 이런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고통은 번민 때문에 고통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신정론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여러분 어떤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때때로 고통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고통을 막 묘사를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해서 그 고통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바뀌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되었다. 그런 해결도 있지만 또 다른 해결이 있는데 문제를 내가 다르게 바라보았구나. 내가 인생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았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내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러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 마칠 때에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전혀 다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똑같아요. 기도 전이나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러나 그 마음이 기쁨 때로는 평안과 함께 이제 일어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인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문제의 실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이 깨달아지면 정작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 이상하게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네.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야 하죠.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신앙의 뭐랄까요 규정화, 정체화, 그 규정된 신학이 있잖아요. 규정된 신학, 볼코프 조직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조신학 교재인데 볼코프 조직 신학. 그건 조직 신학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있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결을 주십니다. 때때로 내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야. 너 다르게 봐야지. 왜 그렇게 보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다른 그 시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자유롭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의 정치, 어떤 규정화된 속에 그냥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화석화된 신앙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신론 다 알아. 내가 언약론 다 알아. 언약론을 다 아는 것과 그 교리를 내가 진술할 수 있다는 문제와 그 언약의 그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음식의 영양소를 그 음식에는 이런 영양소가 있지. 그거 다 아는 것과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물론 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제가 살펴볼 것은 21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이죠. 이제 지붕에서 뚝 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보고, 이거 뭐지? 이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으니까,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걸 말하고 있네. 병은 못 고치고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이 죄사함이라는 이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들은 지금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왜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앉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잘못이 없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걸렸네. 걸렸어. 그렇죠? 이제 고소할 일이 생겼구나. 신성모독이다. 병은 고치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다. 그를 고소하자.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나 걸어가라는 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셔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순히 그 죽으시는 그 뭐 엘리엘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진노를 받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죠.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죄 문제 해결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는 거죠. 영벌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물으셨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영적 사건, 이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때때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일, 그 빛을 비추신 일은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와 방불한 능력,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비춤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마음에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그것이 이제 들어왔고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사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혈육을 가진 약한 존재, 이 땅에 있는 이 존재, 인자라는 존재가 땅에서, 하늘에서 있는 일인데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어떻게 이게 다 어울리는가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땅이라는 이 인자, 땅.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인격과는 다른 것이죠. 그 상관이 없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의 아들로 그들 눈앞에 그냥 있는 거 아무 차이 없이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사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죄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인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 인자는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성을 취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어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침상을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다 아마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아, 됐구나. 그 병 고침과 상관없이 아, 내 문제 다 해결됐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어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예,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침상을 들었죠. 정말 건강하게 다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은 다 놀랐습니다. 예,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차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네, 이제 이 헬라어, 놀라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라독스를 보았다. 물론 지금은 이 파라독스가 어떤 내부 모순 또는 역설 이런 걸로 이제 그 의미가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때 이 파라독스라는 그 말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대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 아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독스라는 그 의미, 어떤 역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오늘 우리가 파라독스를 보았다. 죄를 사하는 일, 정말 이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하는 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신 것이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회복되는 그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건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는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정말 그 파라독스, 이 놀라운 일, 우리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은 파라독스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파라독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패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성전이다 믿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기 힘든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만의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목격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이 파라독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뭐 세상 사람과 뭐 똑같다면 뭐 그럴 줄 알았어.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네. 이거거든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야 파라독스거든요. 예상과 다르지 않네.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이 시대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랍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죠. 초대교회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당시에 정말 그 문화를 다 깨버리는 예상, 한국 사회의 그 문화와 그 예측을 다 깨버리는 상놈 앞에 양반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런 일들, 전혀 정말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아신다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그 스토리 아시죠?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집안에서 한 분은 종이고 한 분은 주인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문화 충격이죠. 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이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그 사회가 그 마을이 문화 충격인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때때로 믿음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딤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서 우리는 세상의 예측과 예상을 넘어가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볼 때 파라독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셨어. 이제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세상은 교묘하며 세상은 너무나 세고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큰 믿음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드러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생사와 화복을 주께서 다스리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있는 줄 알아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이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능력, 소유, 건강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